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오롯이 실천하는 사랑을 마주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저희를 품어주시기 위해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저희를 사랑한다 하시며 절대 놓지 않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늘 넘쳐나야 함에도 세상의 힘듦에 잠식되어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할 저희의 입은 어리석음에 함몰되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을 어느덧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판단과 생각으로 세상의 잣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맞추어 갔습니다. 섬김과 순종, 사랑과 자비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은 결국 내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중심을 지켜야 할 말씀에 더욱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할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나아가는 길닫기 사명을 위해 더욱 교인다워짐에 힘쓰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해 늘 돌아보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고조되는 불안함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오니 저희가 진정 보아야 하고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의 땅에서 신음하며 쓰러지는 가엾은 지체들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배의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손길과 마음의 중심 또한 바라봐 주시옵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는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실천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사 사역하시는 교역자분들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한조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에 눈을 뜨게 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과 찬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향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 바다의 생명체와 공중의 새,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차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특히 창조를 완성하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나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을 수 있는데 또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질서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각종 짐승보다 우위에 있고 그것은 각종 짐승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과 또 앞으로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행복하고 구별된 가정을 지속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질수록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부부가 상대에게 인격적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사는 가정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나 또는 아주 단기간에 갖게 되었을 때 부부 사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배운 것이 많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이와 가정의 건강과 행복함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함의 근거가 유한한 자기 자신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줄 수 없습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돕는 배필,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독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좋은 직장이나 큰 경제적인 수익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학문이나 운동, 여행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나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고 고독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감이 없으면 그 공간은 한없이 커지기만 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처참한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오늘날에는 돕는 배필보다 바라는 배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의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벌집은 대표적인 육각형 구조의 육각형 구조물입니다. 벌집은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해 내구성을 높이는 육각형 구조 덕에 집 무게에 30배나 되는 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눈의 결정체도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은 빈틈없이 꽉 차고 강하고 아름다운 도형인지라 육각형 인간은 어느 부분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남친, 여친, 육각형 스트라이커, 축구 용어입니다. 등의 말이 유행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돌 연예인, 즉 걸그룹이든 보이밴드든 각 팀의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보컬 담당, 댄스 담당, 랩 담당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수이면서도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팀을 대표하는 얼굴인 비주얼 담당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컬, 댄스, 비주얼은 물론 예능감까지 갖춘 올라운더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공연을 해야 하니까 외국어도 잘 해야 하고 공항 패션으로 불리는 평상복까지 잘 입어야 합니다. 게다가 집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등 이 여섯 가지가 모두 상위 10%에서 15% 이내에 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남자와 여자를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곤 합니다. 그런데 상위 10%에서 15%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이니 주변에서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섯 가지를 교집합으로 갖춘 모두 갖춘 사람은 아마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상대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육각형의 인간은 성격, 즉 모나지 않고 둥근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행복하고 구별된 가정을 꾸려가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은 다른 가정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불협화음을 이루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또한 이 육각형의 인간을 자신의 배우자로 찾는다면 그것은 바라는 배필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바라는 배필이 되기만을 요구한다면 그 가정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상대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맺게 해주셨습니다. 혹 여성 교우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는 식물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아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고등한 존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남자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새로운 작품이니까 여자가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또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라면 하와는 뼈로 지음을 받은 도자기 그릇, 본 차이나이니까 여자가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든 것보다 뒤에 만드신 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코 돕는 배필은 남편은 교수이고 아내는 조교라든지 남편은 기능공이고 아내는 그 밑에서 배우는 수습생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돕다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될 때 그 남편이 본래 지으심을 받은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진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건져 올리며 삽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하기보다 일상적인 성령 충만에 머물려 함으로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대전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도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할 정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자녀도 부모가 노여움을 낼 정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하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대한 내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너희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도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22절에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자기 남편에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회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각각의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머리됨은 굴림을 의미하지 않고 책임을 의미합니다. 흔히 무서운 남편이나 아버지를 호랑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비유할 때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랑이는 여우나 토끼보다 틀림없이 강합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여우나 토끼보다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에는 호랑이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토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랑이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와 토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치아와 혀를 비교하면 치아가 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음식물을 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은 치아가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혀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산속 숲에서 호랑이와 여우, 토끼가 함께 산다면 무엇이 그 숲을 대표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호랑이일 것입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포함해서 모두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각 축구팀에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팀의 선수들이 우리 주장을 뽑지 말고 모두가 주장을 하자고 하거나 아예 주장 제도를 없애고 경기를 하자고 하면 선수 개개인이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경기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의 주장은 그 팀에서 축구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기할 때마다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팀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팀을 가장 무난하게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주장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10년 동안 활약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최고의 축구팀 중 하나는 스페인 1부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 팀의 최고의 선수는 프랑스 국적의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물론 그 팀에서 가장 높은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도 은바페 선수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강조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살 수가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역시 서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머리가 명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움직이는 것을 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경련이라고 합니다. 많이 따로 움직일수록 중증입니다. 오늘날 경련 속에 있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경련을 일으키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모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남편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금 상영 중인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임금도 나오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나오고 폐위된 임금을 복위시키려는 신하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산골 마을의 촌장입니다. 아마 그 영화에서 산골 마을의 촌장 역을 맡은 배우가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 속에서 맡은 배역이 임금도 아니었고 정부 중앙 관료도 아니었고 산골 마을 촌장입니다. 임금역이나 정부 중앙 관료역을 맡은 사람은 촌장의 역을 연기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출연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의 옛날 가요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런데 이 노래는 마지막에 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자신이 어떤 사람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간이 지은 첫 죄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당연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야 할 뱀, 마귀의 말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에서 돌아서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 아담과 하와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의 모습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에 복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는 배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점점 삶과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배필이나 희망사항만을 노래 부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움켜쥐었던 것들과 누렸던 것들로 평가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